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한 장소로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온 땅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람 때문인 거죠. 옛날에 우리 이제 사람들 아주 옛날에는 돈이 없던 시대는 자급자족하는 시대를 살았죠. 그냥 필요한 대부분 어디서 구합니까? 자연에서 구합니다. 뭐 산에 사는 사람,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 그런 자연 환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활의 어떤 양식이나 문화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곳에 맞춰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동을 해보니까 산에 사는 사람이 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냐? 물물교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물교환. 나한테 있는 걸 가져가서 나한테 없는 것을 바꿔오는 시대가 됐죠. 근데 이 물물교환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해요?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이제 화폐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작고 가벼우면서 이제 요걸 갖고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발전해 와서 지금의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죠. 이 돈이 뭐를 합니까? 어떤 물건이든 서비스든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얼마짜리, 이 서비스는 얼마짜리 하면서 이제 가치를 매겨줍니다. 편리하고 쉽고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 건 맞지만 이 돈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를 하기 시작하냐? 세상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에게까지 마치 물건처럼,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기 시작을 했죠. 돈만 있으면 이제 사람들도 이제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 사람은 얼마짜리로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사람의 몸을 돈으로 사고 팔 수는 없지만 암암리에 사고 팔죠. 제약회사들이나 여러 이제 이런 의약품 관련된 회사에서는 시신 기증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기들이야 금방 손상되니까 어렵지만 이런 피부 조직 같은 것들 통해서 약품을 또 만들고 뭐 화상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이런 것들은 불법이지만 이제 그런 어떤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런 제약회사들이나 이런 인체 조직 상품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업계 한 이 신문에 나왔는데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이 시신 한 구를 잘 가공하면 약 3억 원어치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시신도 뭘 할 수 있어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도 가치를 매기지만 심지어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도 가치를 매깁니다. 여러분 이 대사를 아십니까? 얼마면 되니? 이거 웃는 사람은 여기만 웃어. 왜냐면 몰라. 옛날 사람. 돈으로 마음까지 삽니다. 얼마면 그것을 마음을 살 수 있을까? 100만 원? 안 움직여요. 1000만 원? 안 움직여요. 1억? 안 움직여요. 100억? 그럼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100억에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치를 매기고 그냥 단순히 물물교환하는 우리의 필요한 물건들을 좀 더 편리하게 사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의 어떤 이런 걸 뛰어넘어서 그것이 사람에게도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고 마치 우리가 물건 사듯 사람도 사고 파는 가치가 바로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내가 노력한 값으로 우리가 돈을 받지만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얼마짜리인지가 마치 연봉이나 월급에서 결정이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스포츠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몸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상품이 이득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능력치를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뭐 이런 느낌인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그 정해진 액수가 마치 나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 1년에 수십억을 버는 사람은 그만큼 가치가 높은 사람이고 1년에 얼마 벌지 못하는 사람의 가치는 마치 그거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건 우리의 모든 가치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까지 돈으로 가치를 매겨버려서 마치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사람의 몸도 사람의 마음도 결정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하나 죄로 인해서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의 가장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하죠.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냐. 그러면 다 가치 있고 존귀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얼만큼 소중하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말한다면 중요하죠. 가치 있죠. 하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때로는 돈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떠나서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자라냐 아니면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무시당하고 자라냐는 크면 클수록 확연한 차이를 갖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면서 큰 사람,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아니면 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부속품처럼 여겨지며 큰 사람, 그런 취급받으면서 자라면 어떡해요? 나라는 사람을 스스로 생각할 때 그냥 부속품처럼 여기죠. 필요가 없으면 나라는 사람은 마치 존재가 의미 없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필요가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인정받으면서 존중받으면서 큰 사람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 조금 더 너그럽게 받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특별히 부모로부터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그 존재 자체를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라고 하고 어떤 행동이나 선택들을 부모가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라는 것. 아무리 훌륭한 부모도 아무리 훌륭한 자녀도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거나 완벽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채워갈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분이 있다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지죠. 세상 사람들도 솔직히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가정, 예수 안 믿는 가정,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예수 믿는 가정이 무조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도 예수 믿는 가정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들 많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서로를 서로에 대해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그냥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가정인데 서로 존재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막 없인 여기고 그런 가치들을 막 무시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가정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 거죠.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진짜 그것이 예수 믿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찍을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가정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안정적이어지고 조금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개인, 가정이 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것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계룡학사 그 여름 성경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뭐 다들 열심히 성겼는데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제대로 된 마무리도 없이 막 지금 정신없이 가고는 있지만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한 50명 가까이 다니는 아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경계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좀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우리 아이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그냥 그 또래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 대부분은 이제 베이비박스로 온 친구들이라 이제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양쪽 다 데리고 가지 못해 안다고 해서 시설에 와 있는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딱 봤을 때는 그냥 여는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같은데 이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어떻게 보면 버려진 것처럼 여겨지면서 그곳에 와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어떻게요? 안타깝죠. 안타깝고 좀 불쌍하고 짠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 갈급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보내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낸 귀한 존재로 보시는데 네가 뭐라고 그 아이들이 불쌍한 아이들인 것처럼 그 아이들이 뭔가 부족한 아이들인 것처럼 그 아이들이 뭔가 그 중요한 존재 자체가 훼손된 아이들인 것처럼 왜 너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보고 있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아들과 딸인데 나는 나의 눈으로 내 기준으로 나의 어떤 상식과 내 어떤 것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어렵고 불쌍하고 뭔가 그 가치가 훼손된 것처럼 보는 그런 저의 시선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빠른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볼 때도 우리가 먼저 뭐가 먼저 보이고 어떤 판단이 빠르게 되는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그 가치 있다라고 먼저 상대방을 보는가? 그렇게 나를 먼저 보는가? 아니면 내 기준이나 내 어떤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들의 문제가 먼저 보이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으셔서 보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물론 그들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 안에 원죄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렇게 지음받은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가치가 어떤 기준이 먼저 보이는가? 이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인정되는가? 그 가치를 두고 그 다음 스텝을 밟는가? 아니면 내 기준과 내 어떤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 사람의 문제나 그 사람의 상태나 그 사람의 것들을 먼저 판단해서 마치 그 사람의 가치는 그거인 것처럼 정해놓고 우리 스스로 관계하거나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인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평가합니다. 그게 뭐 외모가 됐든 능력이 됐든 뭐가 됐든 눈에 보여지는 대로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일적인 관계로 만난 사람들. 대부분 일적인 관계로 만난 사람들은 뭐만 합니까? 일만 합니다. 일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일의 필요에 따라서 굽신거리기도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 일적으로 관계없고 이해관계가 없으면은 전혀 관계할 필요도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상태로 관계를 하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별반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판단하고 관계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절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설사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진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서 당장 사형시켜도 전혀 저기 하지 않은 그 사람도 하나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내가 나를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버리고 있다면 마치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 불쌍한 애들이라고 그냥 판단해버리듯 하나님의 존귀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뒤에가 있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기준대로 판단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으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능력으로 판단하고, 학력으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것을 다 판단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사람을 판단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사람을 보는 그 기준,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좋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춰요. 우리의 판단을 멈추는 거죠. 아마 그리고 눈 들어서 또 보면 또 판단이 시작될 겁니다. 그럼 또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보는 가족들, 아침에 출근해서 보는 그 사람들, 매일마다 만나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수많은 판단과 수많은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잠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기준 안에 그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싸움,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힘들어요. 피곤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보면서 가치 없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쓸모 없다라고,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를 단 한 번도 그렇게 평가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볼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보시는 것. 그들 안에 소망이 없다라고, 그들은 쓸데없다라고, 그들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가치 없다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에 함께하는,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때로는 어떻게 내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봐요, 하나님, 쟤 맨날 저러고 있잖아요. 저 안 바뀝니다. 맞죠? 하나님도 아실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그럼 저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내려놓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을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 안에 제가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나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도, 알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 스쳐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